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동성애 커플의 결혼이 내각을 통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캐나다의 장 크리티앙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제가 영어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We have to look at the history as an evolution of societ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에 사회가 진화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동성애 결혼의 문제는 진화의 과정에 진화 발달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전까지 우리 사회가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만한 단계로 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받아들일 만큼 사회가 충분히 진화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가 내각의 회의를 거친 다음에 나온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2015년 10월 4일과 10월 11일 설교를 다시금 들어보시면 동성애 결혼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적인 시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가정이 그리고 결혼이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결혼이란 제도하고 가정이란 제도가 진화론적인 발달의 한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듯이 가정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모계 사회를 지나서 부계 사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정은 본능에 기초한 진화론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요.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결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바로 이 성경적인 근거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죠?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짝을 지어서 사랑을 해서 애를 낳으면 되는 건가요? 동물들이 때가 되면 짝짓기를 하듯이 그렇게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그냥 그렇게 사랑을 해서 애를 낳으면 되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가정이죠.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더불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가정을 통해서만 생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런 창세기적인 기초에 위해서 가정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는 내 딸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가정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얻을 수 있어요. 가정이 뭐하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곳이죠. 훈계를 하는 곳이죠. 흔히 우리는 가정을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돌보는 곳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기죽지 않게 길을 살리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을 하죠. 아이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주게 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윗 홈이 가정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8절에 의하면 가정의 근본적인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는 곳은 훈계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훈계하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죠? 학교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정은 학교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재생산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모습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배우지 않고 생덕적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위험이 올 때 눈을 감고 엄마 젖을 빠는 것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것은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걷는 것 배워야 됩니다. 말하는 것 배워야 합니다. 식탁 예절 배워야 합니다. 도덕적인 행동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어른에 대한 존경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학교가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가장 기초적인 교육기관이에요. 아버지는 훈계자이고 어머니는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가정교육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르치고 엄마는 밥한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해서 돈 벌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맞벌이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와 교회에 맡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아비의 훈계, 인스트럭션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는 훈계해야 되고요. 어머니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성경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서로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현행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성년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을 져요. 학교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지 않습니다. 가정에 부모가 지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에게 잠시 맡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잠시 맡겼어요. 대학 가기 전까지 잠시 맡겼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울 때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사가 못 되었으니까 우리 애는 반드시 의사를 시켜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 콜링을 발견케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기신 그분의 뜻을 파악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가정이란 학교의 커리큘럼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 7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지식의 시작이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아이들의 교육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은 단지 아이들에게 뭐 숟가락 쥐는 법, 신발끈 매는 법, 예절 등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일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지식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식에 대한 정의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공부를 해서 얻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intellectual knowledge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knowledge with moral quality를 말합니다. 도덕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건을 훔칠까 말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런 도덕적인 질문에 대한 지식을 의미해요. 이 도덕적인 지식에 대한 출발,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집사님과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늘 너희와 함께 있어.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늘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늘 부모가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그 모든 유혹을 차단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약의 유혹,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혹, 자살의 충동,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내 삶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딜 가서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옆에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사람들이 비록 옆에 없지만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가르침을 참 많이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되게 엄하게 저는 받고 자랐어요. 근데 저는 이 교육을 부모님의 말,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저를 교육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할 텐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이 정말로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정말로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그 선생님을 더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여름방학 때 한 번씩 학교에 가서 청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한 번씩 꼭 가서 이렇게 교회, 학교 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전 선생님이 무서워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끙끙대면서 방학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당일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무서운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가지 않고 학교를 갔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제 생전에 처음으로 교회에 빠진 겁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예배에 빠진 거예요. 그날 제가 집에 온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는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태권도 유단자신데요. 유도까지 잘하는 줄 제가 몰랐어요. 진짜 죽을 만큼 맞았어요. 죽을 만큼. 저는 아직도 제 몸이 기억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죽는구나. 제 몸이 기억해요. 머리가 아니라 제 몸이 기억합니다.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성적이 떨어져도 그렇게까지 때리지 않으셨어요. 정말 심각하게 제가 맞았습니다. 공부보다 예배가 중요함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학교보다 교회가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신앙의 힘입니다. 저를 지탱케 한 신앙의 힘이에요. 이렇듯 부모님의 가르침의 시작과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은 바르게 신앙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미국은 주일날 아침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의 아이들을 라이드하지 않고 액티비티로 라이드를 한다면 여러분이 천번 만번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다 알아요. 아, 교회 예배가 중요하지 않구나. 축구가 더 중요하구나. 교회 예배가 중요하지 않구나. 밴드부 연습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보다 캠핑이 더 중요하구나. 그거를 압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이 천번 만번 말을 해도 한번 그렇게 여러분이 행동하시면 애들이 알아요. 금방 압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금방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냉전시대 때에 공산국가 나라들이 약속을 잘 이행 안 했다고 해요. 말로는 A를 하겠다고 하지만 행동은 늘 B를 하는 거죠. 그때 한 정치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입을 보지 말고 그들의 발을 보라라고 말했어요. 진심은 발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요. 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발에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입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바른 신앙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아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 차례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8절인데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듣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벌을 주고 바르게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찍질의 역할이죠. 이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거 내 어머니의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침과 교훈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계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계명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수평적인 개념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면서 첫 번째로 따라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도리의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부모의 공경의 의미는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거예요. 공경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거죠. 물론 부모님과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지만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 가벼이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구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공경에 대한 이 내용을 유교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동양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내용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벼이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의 부모가 바르지 않고 못 배웠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래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잠언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잠언의 저자가 누구죠? 잠언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입에서 8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처음에는 참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고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가 어떻게 만났죠? 어떻게 결혼을 했죠? 바세바는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녀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는 그 남편을 다윗이 죽게 만든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소위 말해서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아마도 솔로몬은 상상하건대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어머니가 원래 딴 남자의 여자였어요. 근데 그 남자를 죽이고 결혼해서 자기가 태어난 거죠.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했고 그 결과로 낳은 애가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점 많고 흠이 많는 부모가 있는 솔로몬도 뭐라고 가르치죠? 자녀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혹 너희 부모들이 부족하거나 못 배웠다 하더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혹 부모님이 부끄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뭔가 부족한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조건이 뭐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종할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따랐을 때에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묘사합니까?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은 챔피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의 금사슬은 새로운 관직에 임명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영화롭게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부모 공경, 부모님 말씀을 따를 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리지널 플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억할 것인데요. 가정은 1차적으로 학교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실 분들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1차적으로 학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하나의 적용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매일 큐티하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큐티 책도 한국어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정의 모습인데요. 아침에 각 개인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오늘 큐티한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이에요. 말씀 안에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가족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녀가 없는 분들은 부부 사이에 육체적인 하나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레위기를 같이 읽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그게 가정이 학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정이 운행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는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된 가정의, 크리스찬 가정의 비결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